예, 지난주 하다가 한 반쯤 하다가 예, 끊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4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천 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개요를 잠시 보면, 자, 저기 주님은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래요? 어여쁘고 어여쁘다. 또내 눈은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또내 입술은, 내 입은, 내 뺨은, 내 목은, 내 유방은, 이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나와 함께 모략산,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자.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나의 신부야, 너는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표범산에서 내려다 보아라.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동안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의 즐거움을 깨달았지만은 일에 치이고 초점을 놓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놓친 적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다시 고민하며 하나님 찾게 됐는데, 조금씩 성숙해 가요. 성숙해 가니까, 믿음이 조금씩 성숙해 가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때 아직 나는 미약하다 그렇게 할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어여쁘고 아름답다라고 우리를 보신다는 거죠. 우리를 어여쁘고 아름답다라고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현재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고요, 우리 속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싶은 이런 열망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근데 여기 아직 안에 있어요. 아직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속에 있는 그 자원하는 생명, 주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싶어 하는 이 마음의 이 씨앗을 보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여덟 가지 미덕을 미리 내다보세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여덟 가지 미덕을 아직 우리에게는 잘 나타나지 않았어요. 뭐 나타나는 분도 있겠지만, 나타나기도 전에 주님은 뭐예요? 요 안에 있는 씨앗이 자라면 그렇게 미덕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씨앗부터 보시면서 기뻐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보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자라게 하고, 원수가 우리를 낙심시키고 좌절시키려는 그 모든 괴계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자, 그래서 여덟 가지 그 성품, 예언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자랄, 지금 우리가 된게 아니고요, 그런 씨앗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의 눈을 가졌다, 염소와 같은 머리털을 가졌다, 털 깎인 암양과 같은 이를 가졌다, 홍색실 같은 입술을 가졌다, 그 다음에 입맞춤을 가지고 있다, 가려진 두 뺨,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은혜의 감정들이 있다, 다윗의 망대와 같은 목을 가지고 있다, 쌍태 노루 새끼와 같은 두 유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는 겁니다. 자, 그 하나하나 이제 볼 텐데요. 자, 예수님께 우리는 초점을 맞추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아가서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나를 대하여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점점 알아가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직 그렇게 살지도 못해. 다만 이 속에 씨앗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우리를 신부로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신랑,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연약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 뭐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는 그 자체가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못 살더라도, 지금 당장 그렇게 못 살더라도 어떻다고요? 그 마음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고 소중히 여긴다는 겁니다. 정체성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비춰지니까 신부는 주님께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마음을 더 드리고 싶어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약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알게 되니까,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도 주님은 정말 아끼시고 사랑하시네. 그러면 내가 더 그 주님의 사랑에 반응해야지.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살아난다는 거죠. 근데 만일, 야, 너 아직 그거밖에 안 되냐? 너 몇 년을 신앙생활하는데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우리 낙심하고 좌절하고, 아이, 나는 안 돼, 안 돼. 이게 포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절대 그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푸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아, 나 이거밖에 안 돼.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 뭘 인정하시겠어.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요, 그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그건 어둠의 세력이 저와 여러분을 낙심시키려고 공격하는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응답하지 마세요. 그 거짓말을 물리치시길 축복합니다. 예. 자,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아직 연약하단 말이에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안에 있는 씨앗을 보시고 우리의 소중히 여기시며 기대하시는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과거에는 뭐 기도도 많이 하고 했는데 갑자기 환경이 달라져서 잘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을 많이 갖는 거죠. 그런데 절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외적인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 있는 마음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이렇게 내면의 싸움을 보고 우리의 인상을 정의하지 않는다고 좀 전에 말씀한 대로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 심령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요 자원하는 심령, 그 순종의 영을 보시고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자라도록 계속 환경을 여시면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안에 심겨진 그 성품의 씨앗을 보고 기뻐하신다고요. 왜? 그 씨앗은요, 머지않아 꽃을 필 거잖아요. 기대하시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베드로는 실족했어요. 아브라함도 제대로 못 따라갔어요, 사실은. 그렇죠? 자기 아내를 자기 죽을까봐 누이라고 속이고 막 그랬잖아요. 팔아먹었잖아요. 그런 사람이. 그런데도 결국 어떻습니까? 조금 조금씩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조정해서 결국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의 조상의 자리까지 갔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하는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을 다 모른다고 도망친 사람들이, 예수 주님은 뭐라고요? 그들을 사랑하는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마귀는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우리의 행동을 보고, 그렇게 잘 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위선자라 그리고 가망없다 그리고 우리를, 너는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미숙하잖아. 너는 하나님을 반항하잖아. 너는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잖아. 뭐 이런 식으로 혼동을 시켜서 우리를 약화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려 놓고는 뭐라 그래요? 봐, 너 죄 지었잖아. 이렇게 해서 우리를 이렇게 낙심시키려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관점, 거기 초점을 두고요.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자는 쉽게 말하면 믿음과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가 계속 거기에 초점을 두고 이렇게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은 주님의 때에 우리 안에 성숙한 승리를 가져다 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이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 보지 마시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계속 신뢰하고 힘을 얻으시라고요. 그럼 하나님은 계속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우리 계속 일어나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신부의 삶에 피어나는 미덕을 계속 확신시켜주는데요. 이게 작은 씨앗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사단은 씨앗을 보지 않고요. 계속 열매가 없지 않냐, 열매가 없지 않냐 그렇게 우리를 고소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계속 더 성숙하는 자리로 데려가기 위해서 세 가지의 일을 하시는데요. 하나는 거룩한 훈육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시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을 알리심으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의 거룩한 훈육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잠깐 거둔다든지 그런 거지요. 그 기쁨을 맛보게 하고 우리가 거기에 만족하면 하나님이 숨으시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계속 갈망하도록 그런 마음을 이제 주시는 거지요. 자, 그래서 눈에 대해서 봤습니다. 이제 두 가지인가 세 가지인가 봤는데요. 다시 한번 보면 눈은 영적인 통찰력을 말합니다. 또 순결을 말하고요. 충성을 말합니다. 아직 우리는 통찰력도 없고 그렇게 순결하지도 않고 충성도 약해요. 그러나 주님은 어떻다고요? 이 속에 자원하는 마음이 결국은 저리 열매를 맺는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신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아도 그렇게 지금 보고 계세요. 왜? 씨앗 자체가 지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편단심인 것을 보시고요. 하나님만 바라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머리털. 머리털은 뭘 비유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그 특성을 머리털로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부의 헌신을 이렇게 했는데 그 나시린들에게는 머리를 삭도 대지 못하겠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그 표징이지요. 자, 그래서 머리털은 하나님께 순복하는 아름다움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순복과 헌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4장 1절에 보면 네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의 눈 물이 염소 같구나. 우리는 저게 잘 안 들어오지요. 길르앗산에 가서 거기에 염소 떼들이 이렇게 누워있는 것을 한번 보면 뭘 의미하는지 이미지가 들어올 겁니다.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근데 그 길르앗산에 그 이렇게 언덕에 아주 광활한 언덕에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아주 풍족한 풀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염소 떼들이 마음껏 먹고 지금 쉬는 거예요. 근데 햇빛이 비치면서 그 염소털에 비치는 그 윤기 나는 빛이 싹 들어온다 합시다. 그런 모습이.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길르앗산에 그 꼴을 먹은 그 염소떼가 그렇게 먹고 배불리 먹고 편하게 쉬는 그 모습, 편안하게 안식 가운데 아주 평온한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이 이렇게 연상을 하면서 뭘 의미하는가 하면요. 신부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양식으로 잘 먹고 묵상하고 우리가 채워진 결과로 나타나는 그 윤기 나는 머리털,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묵상하고 말씀으로 잘 다져지고 말씀으로부터 생명을 얻어서 이렇게 승리하는 모습, 그게 결국은 우리가 승리하는 거잖아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 일이 바빠서 그냥 성경도 내다 던지고 그냥 말씀도 묵상할 시간이 없는 그런 거 말고요. 늘 이 중심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약속을 신뢰하고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그 말씀대로 승리하는 이런 모습. 그게 길르앗산 기슭에 평온하게 누워있는 염소떼들, 그 연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의미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직은 그렇게 못 살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날마다 묵상하며 하시다 보면 아주 말씀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헌신하는 그 삶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로 초청하는 겁니다. 자, 이를 보겠습니다. 예, 치아. 이거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새끼 없는 것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은 그런 모습. 자, 양떼들이 잔뜩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암양들이 엄청 많지요. 근데 그 암양들이 다 두 마리씩 새끼를 데리고 있어. 그리고 이게 털을 안 깎아가지고 더부룩한 그런 양이 아니라 털을 싹 밀어서 아주 보들보들한 그러한 양떼들. 우리가 대관령 양떼 목장을 한번 가봐야 되는데 그래야 저게 어떤 모습인지. 거 가보면요, 우리 양 보면 아주 다정할 것 같죠. 그놈들이요, 털이 두부룩해가지고 디룩하면서 막 다녀요. 막 털이 꼬여가지고 막 난리예요. 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녀석들. 근데 싹 밀어내면 얼마나 윤기 나고 하얀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그런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뭔가 하면 이는 잇몸하고 이가 있는 거 있잖아요. 이는 고기를 잘 씹어 먹어요. 이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잘 못 씹지요. 예, 그런데 이게 고기는 이게 고기와 같은 단단한 음식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라도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풀어주는 건 뭐예요? 씹어서 이렇게 부드럽게 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직접 보면서 그 속에 있는 그 비밀들을 깨달아서 취하는 거예요. 예, 낙심되거나 좌절될 때 어떻습니까? 뭐 신방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탁 펴면서 말씀을 몇 구절 읽다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하는 이런 모습들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사단이 공격하고 세상이 우리를 치고 하는 모든 영역에서도 전혀 흔들림 없이 강력하게 일어나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흔들림 없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뭐라고요? 저기 양떼, 그 목욕장에서 올라온 양떼 같은 이라고요. 신부의 능력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우리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근데 머지않아 우리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 길로 갈 거라는 거죠. 그걸 보고 계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 길이가 아주 골고루 있는 그러한 모습, 이 깎아가지고 잘 자라는 모습, 그것을 이제 연상케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욕장에서 올라온다는 것은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 우리의 이는 마치 목욕장에서 올라온 양과 같다 해서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그러니까 목욕장에서 올라온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의 예라고 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됩니다. 그 삶을 지금 우리가 계속 추구해야 됩니다. 자, 말씀에 온전히 거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풍성한 영향력을 우리가 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의 이는 마치 털 깎인 암양처럼, 어떻게 그게 연결되는지 모르겠는데, 새끼가 없는 것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과 같은 아주 풍성한, 그래서 신부의 사역은 영적인 불모가 없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영향력을 발휘한다. 그래서 쌍태를 풍성한 열매라고 비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는 목욕장에서 나온 양과 같이 정결하고 순결한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는 그 신부의 헌신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쉼없이 계속 묵상하고 또 씹고 또 책임질하고 하는 이런 작업이 결국은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라고요. 자, 입술을 보겠습니다. 거룩과 기름 부음의 언어를 표현합니다. 저기 입술은, 내 입술은 홍색실 같다 그랬습니다. 홍색실은 뭐예요? 빨간 실이잖아요. 자, 입술은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 보면 어떻습니까? 아주 품위가 있고 좀 온화해요. 근데 어떤 사람의 입은 아주 이렇게 듣기가 민망한 말들을 막 쏟아내요. 그러지요? 우리 그런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런 상종이 잘 안 돼. 상종하기가 부담스러워.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신부가 사용하는 언어들이 주로 어떤 언어를 해야 되느냐? 사람들에게 구속을 말하는 언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봅시다. 신부가 신랑의 사랑을 입으면 무슨 말을 할까요? 신랑을 늘 자랑하겠지요. 신랑을 늘 자랑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신랑을 늘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신랑의 사랑이 풍족하고 삶이 기쁘면 어떻습니까? 아, 우리 신랑은 말이야 이러면서 신랑을 자랑을 해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점점 자라가면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요, 야,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어.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살렸어. 그래서 이 예수님의 구속을 사람들에게 말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입으면 입을수록, 하나님과 관계가 생명의 길로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그 주님의 사역을 자꾸 언급해요. 사람들이 나눠요. 이런 삶이 우리에게 이제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그렇지요. 뭘 말하려 해도 어떻습니까? 뭐 아는 게 있어야지. 상대방이 뭐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교회에게 다른 데 가시오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딱 다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안 되고 우리는 앞으로 그 사람이 뭐라 그래도, 왜? 그 주님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아름다운데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자라갑니다. 그래서 홍색실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표현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정탐꾼이, 여호수아 시대 때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기생 라합이 피신시키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를 살려달라. 그러니까 약속을 하잖아요. 우리가 쳐들어올 때 거기에 기둥에다가 홍색실을 매달아라. 그러면 너희 집은 보호해 줄게.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구원의 상징이지요. 예. 자, 덕을 세우는 말과 함께 이 홍색실은 우리의 입술에 있어야 할 언어들입니다. 말의 내용들이죠. 그래서 건전하면서도 덕을 세우는 언어 사용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함께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예수님을 말하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자꾸 말하고 싶어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많이 자랐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말이 그런 말이 아니라 맨 자녀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뭐 이런 거예요. 어제 그저께인가요? 어저께네요. 그 지방의 권사회 원례회가 있어서 제가 설교를 해달라 해서 갔었는데, 예, 전철을 타고 갔습니다. 예, 전철을 타고 갔는데, 이렇게 앉아있는데, 예, 좀 연세 드신 할머니들이 얘기해요. 좀 고상한 할머니들이에요. 뭐 동창회를 가는지, 뭐 이렇게, 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한 65세에서 70대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모여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 야, 어버이날 자녀들이 뭐 해줬어? 자녀들이 10만원 보내왔대? 자녀들 넷이잖아. 40만원이네? 어, 그래. 그런 얘기해서 자랑하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이 명절, 뭐, 어버이날 어떻게 했다. 그 자랑을 지금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창을 만나도 이 동창에 가는 모양인데 모처럼 코로나 맞춰서 이제 좀 가서 만나고 오려고 가는 것 같은데 주로 대화 내용이 뭐라고요? 자녀들이 뭐 돈 준 거, 어떻게 사는 거, 그런 얘기를 해요. 상대방도 어떻습니까? 그 얘기 들으니까, 야, 니만 그렇냐? 나도 그렇다. 이러면서 또 막 자랑을 해요. 그게 막 귀에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세게 말하는지. 그, 왜 나이 든 분들이 세게 말하는 게 했더니 잘 안 들려서 세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막 그 칸이 우렁차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걸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면 자기가 제일 즐거운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죠. 관심 있는 얘기. 예,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 무슨 말을 많이 하는지 한번 녹음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입. 입은 하나님과 친밀함을 표현하는 겁니다. 입맞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단어로 보면 안 됩니다. 그 단어가 의미하는 바를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1장 2절에 입맞춤에 대한 단어가 처음 나오는데요. 이것은 예수님과의 교제는 주님 보시기에 사랑스럽고 또 그 입술은 우리 언어로 사용하는 것, 입은 친밀함을 말하는 표현이라는 것을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드릴 때, 예수님께 우리의 사랑을 드릴 때 그것은 마치 연약한 사랑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성숙함에도 불구하고요, 주님은 우리의 그 연약한 사랑을 사랑스럽다고 말씀하시고요, 우리와의 친교를 기뻐하십니다. 지난번에 사랑의 면류관 얘기했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사랑의 면류관을 원하신다고요. 그 사랑의 면류관이 뭡니까?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그분께 면류관을 씌워드리는 거예요. 지난번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두 뺨으로 갑니다. 뺨으로 가면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그 석류가 이렇게 밝아스름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두 뺨이 감정을 표현하는 건데요. 아이들 보면 부끄러우면 어떻습니까? 얼굴이 빨개지잖아요. 어른들은요, 부끄러운 걸 몰라요. 아주 얼굴이 얼마나 두꺼운지 몰라. 어떤 어른들은. 근데 순진한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얼굴에 그 표현이 나와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 얼굴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들 이게 막 이게 품어 나온다는 거죠. 그걸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은 그냥 세상 것에 마음이 뺏기고 그것이 아니라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그것을 지금 바라보고 계신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뺨은 사랑의 감정을 드러내는데요. 이것은 히브리 단어로 뺨이나 얼굴, 용모를 용모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감정은 이렇게 표정이 나타나잖아요. 뺨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어떤 때는 분노가 나타나고 어떻습니까? 기쁨. 표현에 따라 다르잖아요. 우리가 얼굴 딱 보는 순간 아, 저 사람 지금 화가 나 있구나. 아, 저 사람은 지금 마음이 엄청 기쁜 모양이네.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뺨으로 나타나는데 우리의 뺨은 그 감정을 표현하는데 하나님께 대해서 이 사랑의 감정이 비춰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목은 이제 결단을 말합니다. 의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목은 군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일천 방패, 또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목은 뻣뻣한 사람도 있고, 그 목은 의지를 표현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냥 아주 교만한 목을 드러내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 목이 나쁜 것에 대해서,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절대 굴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처하는 어떤 의지들, 이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철저히 순종하고 지키고자 하는 그 의지,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거든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도 놓치지 않고 철저하게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려는 그 의지, 이것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에서 상대방의 그 대장을 붙들어 오면 어떻습니까? 그 개선식 할 때 그 묶어서 그 왕을 눕혀놓고 사람들이 목을 밟아요. 밟고 지나가요. 이게 승리의 그 마지막 장면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목이 뭐지요? 그 상대의 의지를 꺾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목을 표현하는 건데, 그 우리의 목이 하나님께는 철저히 순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사단의 모든 것과 세상의 모든 썩어 없어질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이런 의지를 주님은 원하신다고요. 우리가 그리로 이제 자라가는 거죠. 그래서 신부의 의지는 하나님 앞에 확고부동한 마음을 지냈던 다윗과 같은, 다윗은 두 마음 같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망대라고 표현했어요. 다윗의 그 의지, 그걸 표현한 거죠. 다윗은 타협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어떤 이런 표상의 인물이잖아요. 자, 그래서 다윗의 망대들은 예루살렘 성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높은 곳에 위치해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한 이런 곳이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은, 예루살렘은요, 이렇게 동산인데, 언덕인데, 그 산봉우리를 깎아서 이렇게 늘려가지고 성벽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밑에서 쳐들어가려면 밑에서 올라가야 돼요. 이거 높은 데 있어요. 그래서 방어선이 굳건해요. 그래서 신부의 선택과 의지는 다윗의 망대처럼 강력하다 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는 건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다윗처럼 저렇게 강력하게 의지를 갖고 서기를 원하는 그 씨앗을 보신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 순종하려는 불굴의 결단은 영적 승리를 위해 우리가 꼭 지녀야 할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는 순종의 의지를 계속 연습해야 합니다. 순종이 갑자기 되지 않잖아요. 계속 순종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이런 삶을 계속해 나갈 때 우리의 순종이 자라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대체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생각으로 될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는 주님이 순종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강요해요. 그래서 무당이라든지 점쟁이들 보면요, 그냥 마귀가, 귀신이 찾아와서 막 괴롭혀요. 너 내 말 안 들어? 그럼 너 자녀 죽일 거야. 너 사업 망하게 할 거야.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 사람이 사단에게 지는 거지요. 그래서 그냥 사단에게 충성하기로 그냥 해요. 이거는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강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선택하기를 원해요. 근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에게 계시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내가 그분을 경외하고요, 순종하는 자세로 나오기를 원해요. 이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방식이요, 늦는 것 같아요. 사단의 방식은요, 엄청 빠른 것 같아. 근데 결국은요, 하나님의 방식을 이길 자가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바람과 태양이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시합을 했다고. 그래서 바람 보고 먼저 하라 그랬어요. 이 바람이 그냥 강력하게 바람을 막 불어버렸어요. 막 날려갈 정도로. 근데 이 나그네가 옷을 꽉 잡고 있는 거죠. 옷이 벗겨질까봐. 근데 태양의 방법이었어요. 태양의 시간이 됐어요. 태양이 따뜻하게 비치니까요. 그냥 자기가 옷을 벗어, 더우니까. 그렇게 우리가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자발적으로 강요하는 것과 자발적으로 하는 내용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순종을 강요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분께 나와서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그리로 나오기를 원하는데 그 방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변함없는 사랑을 계속 우리에게 부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게 되면 하나님께 자동적으로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랑을 하나님 원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두 유방. 이거는 타인을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을 표현했어요. 그래서 쌍태 노루 새끼 같다 그랬는데, 자, 노루 새끼 같다 그랬는데 저거는요, 아주 젊은 노루를 말해요. 늙은 노루 말고요. 새끼라고 표현했지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아주 이렇게 젖이 많이 나오는 거죠. 마르지 않고 많이 나오는 그런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기를 양육하듯 타인을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을 저렇게 표현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남에게 늘 도움받고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점점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어떻습니까? 이제 연약한 자들을 세울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가 가야 되지요. 그래서 신부의 두 유방은 쌍태 노루새끼 같다. 이것은 우유와 같은 하나님 말씀을 잘 먹어서, 그것을 잘 소화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먹이고 양육할 수 있는 이런, 그것도 쌍태, 갑절의 기업과 능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루새끼와 같은 두 유방은 마르지 않는 엄마의 모유를 말하고, 나이가 들어 모유의 능력이 없어진 여인과 다르다는 뜻으로 저렇게 새끼, 노루새끼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이제 큰 세 번째로 넘어가서요. 영적 성숙의 기초가 되는 헌신. 지금 이 여덟 가지 미덕을 아직 우리가 자라가는 과정에 있지만 주님은 우리 속에 그 씨앗이 있는 걸 보았다고요. 그래서 그 씨앗을 보고 넌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내가 너를 어여쁘다고 보는 거야. 이런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 자리로 이렇게 부지런히 달려가야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것도 주님이 무거운 압력을 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을 계속 맛보다 보면 우린 그 자리에 어느덧 도착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억압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동적으로 그 열망들이 일어나고요. 즐거움과 소망이 그 자리를 인도해 갑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것에 무겁게 부담을 느끼지 마시고요. 부담을 느낀다는 건 뭐예요? 지금 뭔가 초점을 놓쳤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억압 가운데 지금 있는 거지요. 그거는 방식을 지금 놓친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꾸 계시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동적으로 우리의 감정과 의지와 우리의 열망들이 그 자리로 서가는 거죠. 자원해서 가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영적 성숙의 기초가 되는 헌신. 자, 6절에 보면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신부가 하는 얘기예요. 신부가. 저게. 자, 신부의 아름다움을 확충시켜 주시는 주님께 신부는 내가 모략산으로 가겠다. 그렇게 결단을 해요. 그 모략사는 뭐지요? 모략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한다고요. 쉽게 말하면 십자가 아래로 들어가는 걸 말해요. 십자가 헌신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걸 말합니다. 저기서 사는 뭐예요? 우리의 삶을 곤고하게 만들고 방해하는 어떤 장애물들이죠.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그렇게 하는 어떤, 여러분 산을 올라가려면 어떻습니까? 숨이 차잖아요. 아니 물론 산을 올라가면 즐겁지만 올라갈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왜 이리 올라가지? 뭐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래요. 건강을 위해서는 올라갈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하여간 이런 산이 있단 말이에요. 모략산이 있어요. 근데 그 산을 우리가 넘으면 어떻습니까? 이긴 거예요. 근데 그 산이 어떻다고요? 십자가를 져야 할 산이에요. 왜? 주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이 너무나 좋은데 이게 싸워나가야 돼요. 그렇게 우리의 주님의 사랑을 쉽게 오지는 않잖아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가 정말 헌신하고 그 사랑을 알려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하잖아요. 사단은 어떻습니까? 기도하러 가는 것도 방해해놓고 예배드리는 것도 방해해놓고 하나님을 향해 집중을 하는데 잡생각을 집어넣고 여러 가지 방해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아니야 나 주님 앞에 나가야 돼. 내가 편안한 것도 중요하지만 아니야 이게 생명이 아니야.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사모해. 그러면서 이제 달려나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신부의 순종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지금 산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략은 비싸지만 뛰어난 향기를 지닌 장례용품으로서 예수님의 죽음을 이미지했습니다. 그래서 육적으로는 장사용 향품이지만 우리의 영혼에는요 향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은 편안한 게 아닙니다. 모략산으로 또 작은 언덕 산과 다릅니다. 유향의 산은 어떻다고요? 작은 언덕이에요. 근데 모략산은 어떻습니까? 좀 커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갈 때 모략산에 오르셨어요. 그래서 이 산에 오르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졌거든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산을 오르려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생각들 이거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해야 돼요. 이게 모략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걸 추구하면요. 어느 정도 가다가는 멈추게 돼요. 그게 아니지요. 그래서 내 생각을 내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내가 알아서 생각을 바꿔가는 거죠.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사람들을 섬기게 되고 생명으로 인도해 갈 수 있죠. 근데 내 생각을 안 내려요. 내 유익만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해. 그러면 그게 뭐예요? 거짓 신앙 체계로 가죠. 율법주의, 기복신앙, 인본주의로 가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안 세워지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모략산으로 가서 자기를 부인하고 철저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 이어서 나오는 유황의 산을 얘기했습니다. 자, 유황의 산은요, 작은 산을 표현했어요. 그 유황에 뭔가 하면 기도를 말해요. 기도. 자, 우리는 유황의 언덕에 올라가 힘을 얻고 그 힘으로 모략의 산을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 유황의 언덕에 거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모략산을 못 올라가요. 그 얘기는 뭡니까? 기도 생활을 통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때 우리는 그 모략산을 넘을 수 있다고. 근데 이 언덕이 기도의 이 유황의 언덕은 유황의 산은요 작은 산이에요. 큰 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작은 산을 우리가 가서 머무르면서 기도하고 짧은 기도라도 할 때 우리는 이 십자가를 질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삶에서 회복이 돼요. 힘이 주어져요. 그래서 유황의 언덕은 모략산보다 낮습니다. 우리는 작은 기도를 통해서 높은 산을 올라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고요. 기도는 산을 오르려는 인간의 노력을 능가하는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도의 능력도 오래갑니다.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한 것 이상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삶을 자꾸 사셔야 됩니다. 자, 이제 술람미 여인은 자신의 안락지대를 떠나서 이제 산으로 갑니다. 유황의 언덕의 산으로 가고 그다음에 모략의 산으로 갑니다. 즉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다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결단했습니다. 나 가겠습니다. 이렇게 진 고백을 한 겁니다. 근데 아직 간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속에서만 전환한 거예요. 신부는 본문에서 나의 길이라고 표현했어요. 여기서 나의 길. 자,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정하신 각자의 길이 있어요. 우리 모두 다 부름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른 여정을 정하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른 여정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모략산으로 가는 길에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른 고난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것 안 가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의 길을 내가 순종해 가는 거예요. 이게 모략산이에요. 신부는 날이 밝고 그림자가 도망할 때까지,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어두울 때 어떻습니까? 어두울 때 우리 길을 모르잖아요. 방향을 모르잖아요. 그게 뭡니까? 지금 타협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림자가 도망갈 때, 사라질 때, 새벽에 왔을 때 이제 모든 이게 그 분명하지 못했던 것이 이제 싹 거치고 이제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결단을 딱 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이 지금 신부는 날이 밝고 그림자가 도망할 때까지 그 헌신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림자는 작은 여우들처럼 우리의 연약한 부분 또는 타협의 영역을 표현했습니다. 아침 햇살은 힘겨웠던 밤의 싸움을 빛으로 승리하고 새날을 가져오는 그 승리를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살면서 누리게 될 영원한 날, 낮, 이 땅에서 영광의 빛 가운데 살게 될 승리의 날들을 저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어둠이 거치고 새벽이 온다. 그 얘기 뭐예요? 이제 여명이 온다. 이제 진리가 선명히 보였다. 이제 달려갈 수 있는 길이 선명히 보인 거죠. 그렇게 신부가 이제 결단하고 돌이켰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새로운 확증의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 이제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자, 주님은 신부에게 아름답다는 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가서 전체를 보면요, 아름답다는 말이 13번 정도 나옵니다. 13번 나온다는 거는요, 많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8장까지 있지만요, 짧아요. 아가서가. 근데 아름답다는 말을 13번이나 한단 말이지. 그것도 순전히 어여쁘다라는 말로 얘기해요. 순전히 어여쁘다는 건 뭐예요? 네 삶 전체가 아름답다의 뜻이에요. 전체는 순전히. 단어를 주님이 여기서 처음 사용하셨는데요. 자, 이것은 신부가 산으로 가겠다고 결단했기 때문에 순전히 어여쁘다 이렇게 지금 표현한 거예요. 그 결단을 보시고. 자, 신부는요 아직 결단만 했어요. 여기서 아직 산으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어떻다고요? 순전히 어여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신부의 안에 흠이 없다고, 즉 주님의 그 주권에, 그 리더십에 의식적으로 저항하는 것이 없이 순전한 마음으로, 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정말 주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는 그 자체를 순전히 어여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사는지 못 사는지 두 번째 문제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 결단하잖아요. 저렇게 하나님 정말 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이름만 높이고 싶어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이렇게 우리 고백하는 데가 많잖아요. 또 잊어먹고 할 때도 있지만 그런데 저것을 보시고 주님은 순전히 아름답다라고 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을 했으면 저 말씀을 믿기를 바랍니다. 자, 결단을 했지만 신부는 앞으로 이제 두 가지 시험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저 파란색으로 적어놓은 게 있어요. 임재를 거두어 가진 때가 있어요. 또 교회 지도자들이 그 사람을 오해해가지고 잘못 대하는 게 있어요. 그런 시험이 있어요. 자, 요 시험에 와요. 아니, 열심히 가면 좀 이렇게 도와주고 했으면 좋겠는데, 지도자들이, 앞서간 사람들이요, 먼저 간 사람들이 막 깔보고 무시하고, 뭐 이런 거 있어요. 있죠, 여러분? 아니, 예전에 신앙 어릴 때는요, 잘 돌봐줘요. 근데 이제 자기랑 맞먹으려 하면요, 어떻게 해요? 깔보고, 네 알아서 해! 뭐 이런 식으로 해요. 아, 여러분 그런 걸 맛보지 않으신 모양이네. 예, 그런 것이 있어요. 앞으로 가다 보면. 예. 이제 그런 어떤 산이 있거든요. 있는데, 자, 임재를 거두고 가신다 이랬어요. 저거는 이제 이래요.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어머니를 절절 따라다녔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중학교 정도 가면요. 이제 부모 안 따라다녀요. 부모 안 따라다니고요. 먼저 가시오.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럽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섭섭해야지요. 어떤 간에 제가 어릴 때 보니까요. 하여간 제 눈앞에 엄마가 안 계시면 불안해. 그래서 그냥 엄마 치마폭을 계속 붙들고 다녀.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귀찮아서 야 좀 나와라 하면서 엉덩이 때려. 그렇지요. 다들 얻어맞았을 거예요. 그리고 어릴 때 보면요. 어머니가 안 보이면 불안해. 그래서 계속 그 엄마를 찾으려고 그래. 근데 때로는 엄마를 찾다가 엄마를 따라다니다가 막 두들겨 맞아서 쫓겨나와. 근데 저녁때가 되면요. 엄마가 영락없이 나타나. 그것도 시내 가가지고 장터에 가가지고 과일을 사오고 뭐 과자도 사오고 해가지고 오셔. 그리고 어떻습니까? 어? 엄마가 사라진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무슨 일 때문에 갔다 오셨구나.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제는요, 엄마가 눈앞에 안 보여도요, 거뜬히 살아요. 흔들림 없어. 여러분, 경험하셨죠? 지금 그 과정을 다 지나온 거예요. 때로는 어떤 데는 그냥 나이가 들어도 엄마가 계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할 때도 있어요. 있지만, 어떻습니까? 이제 어느 때가 되면, 이제 어머니가 안 보이셔도 그 어머니의 사랑은 변함없는 걸 내가 알아요. 그렇죠? 저게 그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자라가면서요.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어야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임재가 없어도요. 어? 하나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네. 이걸 깨닫는 신앙으로 가야 돼요. 그게 이제 신부에게 앞으로 다가오는 두 가지 시험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어떻든 간에 아직은 산을 오르지 못하고 이 시험은 맛보지도 않았지만 이 속에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사랑할 거야. 내가 하나님 신뢰할 거야. 신랑을 내가 신뢰하고 신랑을 기쁘게 할 거야. 이런 마음들이 딱 결단이 돼 있다는 거예요. 요걸 보시고 주님은 어떻게 해요? 순전히 아름답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그게 네 번째가 마지막인 줄 알았더니 또 하나 있네요. 자, 영적 전투로 초청. 자, 이제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하면요. 자, 8절에 보면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다 보아라. 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이거는요. 이스라엘 역사를 봐야 돼요. 뭐 이스라엘 사람들 저거 딱 보면 알아요. 우리는 모르지.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저거 알아요. 왜? 성경을 보면 다 나오니까요. 자, 여기서 왕은 처음으로 술람미 여인을요 신부라 불러요. 그 전에는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이랬어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요? 신부야 이렇게 불러요. 이 뒤로부터는요 신부라 불러요. 나의 사랑도 얘기하지만 신부라 불러요. 자, 산으로 가고자 하는 신부의 헌신으로 이제 신부와 같은 마음을 준비했다고, 나와 지금 하나가 됐다라고, 내 마음과 통한다라고 주님은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주님이 십자가 지셨는데 저도 지겠습니다. 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저 십자가 지려입니다. 요게 뭐라고요? 주님은 그걸 보고 나의 신부야 이렇게 대하신다. 자, 이제 산으로 가고자 하는 신부의 헌신으로 술람미 여인은 이제 신부 같은 마음으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왕의 신부라는 마음으로 이제 삽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신부입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받는 자 요 정도 아니고요. 주님의 신부로서 이렇게 확신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가서 5장에서 8장까지는 성숙한 사랑으로 이렇게 자라가는 신부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제부터는. 그래서, 자, 예수님의 유업이 있어요. 우리의 유업은 뭡니까? 우리의 유업은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유업은요, 이 세상도 아니에요. 우리예요.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를 주님은 유업으로 삼아요. 여러분요, 주님이 이 땅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사랑받는 마음을 받으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분을 사랑하는 거. 그게 예수님의 유업이에요. 예수님 그것 때문에 십자가 지셨어요. 이 세상에 뭐, 이 자연 세계, 그걸 탐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요 마음. 요게 예수님께 유업이에요. 그 마음을 간직하고 서 있는 그 자들을 예수님은 너무나 기뻐하신다고요. 그걸 원하세요. 그래서 사랑으로 주님과 함께 동일한 명예를 지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한 영원한 동반자, 그가 신부예요. 십자가 그 자체가 신앙인의 최종 선은 아니지요. 십자가 이후에 우리가 중심으로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전부로 삶을 거는, 그게 예수님이 원하는 목적이라고요.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신부를, 하나님께는 새로운 가족을 선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사랑으로 순종하는 신부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전두가 치열한 지금 레바논 산을 표현했어요. 지금 영적 전두 얘기잖아요. 자, 주님은 그분이 가시는 곳마다 신부가 따라오도록 초청을 하시는데, 신부는, 주님의 신부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먼저 초청을 합니다. 십자가로 초청하지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신랑의 의도만 따라가는 거죠. 이제 신부는 산으로 가야 하는 도전을 받아들이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스라엘 북쪽의 레바논 산맥 숲속 깊은 곳에 별장을 만들었었어요. 이 그리로 지금 신부를 초청하는 거였어요. 자, 레바논 산은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저 이집트 쪽으로는 어떻다고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나무가 없어지고요. 풀도 없어요. 우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나라 산천 못지않게요. 숲이 우거져 있어요. 그리고 물도 많이 흘러요. 그래서 저 레바논 산은 어디입니까? 북쪽에 있는 산이에요. 그건 아주 풀이 우거져 있어요. 꽃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별장을 지었는데 그리로 이제 초청하는 거죠. 풍성한 것으로. 자, 신부는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산 정상, 즉 주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라고, 그게 높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스라엘이 다 내려다 보이죠. 이렇게 자, 그런 곳으로 우리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지리적으로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높은 데서 보면 어떻습니까? 다 보이잖아요. 보이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뜻을 알잖아요. 순종하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뜻을 모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계획을 망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여호수아가 쳐들어갈 때 요단강 동편에 있는 두 강력한 민족이 있었어요. 물론 에돔, 모압이 있었지만 그건 혈족이잖아요. 그건 안 건들고 쳐들어가는데 그 모압과 에돔 뒤쪽에 있는 강력한 그 가나안 족속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아모리 족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옥과 시온 왕을 두 왕을 무너뜨렸죠. 그래서 그 옥이라는 왕이 있는 지역하고 시온이라는 왕이 있는 지역을 점령했을 때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벌벌벌 떨었어요. 왜? 저 두 나라는요 강력한 나라였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렸어요. 이 영적 전쟁을 말해요. 자, 그래서 신부는 예수님과 더불어 천상에 앉아 있는 자로 영적 전투에 임하는 이제 전사적인 신부로 이제 초청을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 얻은 것으로 만족한 게 아니고요. 실제 이 땅의 공중권세 잡은 이 사단의 세력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로 물리쳐야 돼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귀신이 사람들을 괴롭히면 그걸 쫓아내야 되고요. 또 질병을 갖다 주면 어떻게 해요? 그 질병도 파해야 되고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걸 초청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저자리로 가야 됩니다. 자, 산 정상에는 사자와 표범들이 살고 있어요. 신부는 사람을 잡아먹는 동물들, 사자들과 표범들을 대적해서 싸워야 돼요. 이런 어둠의 세력들이 어떻다고요? 표범과 사자들처럼 이렇게 우는 사자들처럼 덤벼들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요? 신부는 이제 싸워야 돼요. 다윗은 그 싸웠잖아요. 그런 것처럼 양을 잡아가면 다윗은 쫓아가서 곰이라든지 사자의 이빨을 턱을 뜯어서 뺏었잖아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7절과 8절의 내용은 바로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가 산을 올라가야 되는데 저 과업들이 이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달려나가야 되겠습니다. 아멘. 예,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준비하시고요. 우리가 이렇게 아직 성숙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속에 그 씨앗이 있습니다. 생명의 씨앗이 있고요. 권세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지금 우리를 계속 초청해서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